저와 여러분의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성경에 달려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면 저와 여러분 헛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몸이 이게 다 부패가 될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이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아침에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여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특별히 예언의 하나님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앞날을 미리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 우주공간과 모든 것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적인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 그분만 미리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이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아니한 그런 신은 그거는 가짜 신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늘과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재림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에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 예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 가서 보시면 앞으로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예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국가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그런 대언서들을 살펴보면 예언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예스겔서 34장 13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우리 이건 중요하니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잠깐 보겠습니다. 스바냐는 저 뒤에 말라기가 맨 끝에서 뒤로 한 서너 개 오면 그러면 스바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 돌아오게 될 때 일어날 일을 스바냐 3장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들 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히브리 말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 말은 종교적인 그런 언어로 굳어지고 지금의 시리아 말 비슷한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오랫동안, 무려 2000년 이상 이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858년에서 1922년까지 살았던 벤 예후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절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 과거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던 그런 그 히브리 말, 이 히브리 말을 이 사람이 다시 복원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간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히브리 말을 이 사람들의 공식 언어로 규정을 했어요. 아람 말이 공식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이 공식 언어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 말 모두의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그 말이 다시 복원이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히브리 말을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가 히브리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51장 3절, 66장 7절 등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탄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 뒤에 나오는 여러 많은 대언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라는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48장의 긴 이와 같은 그 대언서를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것,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부활한 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의 여러 가지 그 괴계, 이런 모든 거 다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이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한 이와 같은 대언자가 에스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려 93번이나 사람의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지신 그분을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성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타이틀, 그게 뭐냐, 사람의 아들인데,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아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불러주신 사람은 에스겔 대언자밖에 없어요. 더구나 93번이나 이 에스겔서에서 사람의 아들아, 가서 내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언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다른 데와 달리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셨다, 하늘에서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데리고 저쪽으로 가시고 그쪽에서 나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시고, 이러한 그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이 에스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기록이 됐냐, 저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대충 이게 언제 된지를 알아야 그게 실질적인 그러한 역사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560년 전에 기록이 된 거다. 지금부터 2560년 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60년 전쯤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22년 정도, 이거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 바빌론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빌론 땅에 미리 잡혀갔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바빌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 향해서, 또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 향해서 22년 동안 대언한 그 말씀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죽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죽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 또 개인의 회복, 또 교회의 회복, 그 다음에 국가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이 되는 그런 시대, 대략적으로 BC 590년에서 560년경 이러한 그 시대의 일을 지금 에스겔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 번 침략을 해서 결국 유다 왕국을 멸절을 시켜요. 그래서 BC 606년부터 시작해서 BC 586년까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결국 유다가 멸망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에스겔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생활, 2차 포로 생활, 3차 포로 생활 하던 그와 같은 그 유다 사람들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그 앞에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포로가 돼서 바빌론에 잡혀가서 바빌론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 거기 있는 그 유다 사람들, 또 본토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 향해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디하고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느냐? 예레미야하고 같이 보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바빌론 땅에서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던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와 이 에스겔 시대에 저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절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을 읽을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상황이에요. 자,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여기 있는데 저 북쪽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런 제국이 있었고 이 남쪽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 바빌론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내려오려고 하니까 밑에 있는 이집트가 안 된다고 이걸 막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두 쪽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껴있는 이 유다 왕국의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이 치고 내려와요. 또 이집트가 치고 올라가요.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나라가 조그만데,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집트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집트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는 썩은 지팡이다. 너가 이집트를 신뢰하면 그 썩은 지팡이가 너를 들어와서 찔러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집트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바빌론을 신뢰하고 바빌론에게 붙어야만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그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요? 이집트를 선택했는데 결국 이집트가 바벨론에서 패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 유다 왕국이 멸절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중국으로 이제 해야 될 거냐, 미국으로 이제 해야 될 거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500년 전에 유다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공산당을 의지해야 되겠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의지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썩은 지팡이 중국으로 의지하면 저 중국이 우리를 잡아서 그래서 지금 멸절시켜버립니다.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합을 해야 이 작은 나라가 살 수가 있다는 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록해준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공산주의 국가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집트를 신뢰하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침입을 허용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괴멸이 되는 이런 이 안타까운 일, 결국 거기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모두가 다 바빌론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이런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나던 그런 시절, 아직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진 않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있어요. 촛불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그런 사역을 자그마치 22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그 바빌론 그 땅에서 에스겔 대언자가 이 에스겔 대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오늘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배도와 심판 그리고 포로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그게 되지가 않는 일이잖아요. 지금부터 한 4천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2천년 전에 누구를 부르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세요. 왜 그 일을 하시느냐?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이 민족이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내가 그들을 형통하게 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게 될 때, 주변에 그런 믿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개인이 잘 되는 거구나,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 다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시조가 되게 하는 그런 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 이후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 이스라엘이 나오고 거기서 열두 지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셨는데,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겨 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지금부터 3500년쯤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쯤 전에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대언자를 불러주셔서 석박의 땅, 용광로, 사람을 죽이는 땅, 그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 모든 사람들 구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성경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BC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심지어 중국 땅에서도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가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예물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는 놀라운 국가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한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 본인들을 이 우상 숭배에서 끄집어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의 남편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남편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과 함께 음행하는 그런 일, 그 일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몇백 년 동안 결국 지속이 되다 보니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번 주에 갔더니 수사관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몇 년 몇 월에 일어난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뒤에서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알아야,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많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교만에 빠지고 무지에 빠지고 위선을 행하고 특별히 권력자들이 학정을 펴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 BC 606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서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대로 70년 동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몇 명 빼고는 여러분 1000km, 1500km를 다 이 포승줄 이렇게 해갖고 묶여갖고 그리고 온 국민이 다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절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가서 보니까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다 끊어져서 이젠 뭐 국가고 민족이고 이런 거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지금 한탄의 내용을 지금 여기 대언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바빌론으로 이주를 당했으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뼈가 다 말라 죽은 겁니다. 그렇죠? 죽은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사람의 관점에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반역과 너희의 무지와 너희의 위선과 너희의 간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바빌론 포로 생활하도록 내보내지만 그 기간은 70년으로 안정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70년으로 안정이 되고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온다. 바빌론 땅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또 동시에 예스겔 대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데려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예스겔서 11장 17절, 20장 34절, 41절, 42절, 28장 25절 등에서 내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를 데려간다.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간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고 아무 소망도 없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지금은 포로 생활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반드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 결과 지금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서 36장부터 가서 보시면 내용이 그냥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사야에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에서 66장이 있는데 처음에 39장 그 당시 과거 상황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대언자들이 행했던 그런 대언사역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앞부분에 어떤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이러한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거는 이제 37장이지만 여러분의 교육을 위해서 36장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먼저 36장 1절에서 15절에는 저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생기고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영국에서 어떤 제안을 해요. 왜 굳이 저길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가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너희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간다, 아프리카 이런 데 아주 넓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그쪽으로 가라. 거긴 넓은 땅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 No!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맞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에 저기로 돌아갔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은 너와 내 자손들의 씨가 차지할 것과 같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같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서 그 땅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이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면 그 땅이 고쳐지고 많은 소출을 내는 내용이 8절에서 9절에 나오고 또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거기 가난한 사람도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거하면서 안전한 땅이 된다. 10절에서 이제 12절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 12절에 14절에는 이스라엘 땅이 많은 사람들을 삼켰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땅이 그들을 삼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을 삼킨다는 게 뭐예요?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해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 메뚜기 떼가 오고 이렇게 돼서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그 땅이 그들을 잡아 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삼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와 같은 그 약속에 따라서 1948년 5월에 하나님의 백성이 저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서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곳곳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1948년 5월이 되기 전에는 말 그대로 황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랍 사람들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사막으로 남아있던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 이 물을 퍼올리고 지하수를 퍼올리고 물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모든 작업을 해서 저 아름다운 땅으로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자, 물론 이제 이건 지금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일이고,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형성이 되면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여기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된다. 에스겔 대언자가 36장 1절에서 15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6장 24절에서 38절에는 땅만 변화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2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들을 그들에게서 제거해서 이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가서 보시면 역시 똑같은 내용을 예레미야가 본인의 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 옛날에 모세하고 맺었던 그 언약은 옛 언약이에요. 새로운 그런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맺었던 그 오래된 언약,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언약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신들을 섬기면서 간음하고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과거의 모세 율법은 돌에다가 기록하셔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다 기록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판에다가 내가 내 법을 기록해 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할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드디어 이제 마음판에 이것이 기록이 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알라금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가장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다를 덮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 다시는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시고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시작이 되려면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36장 2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준다. 여기 마음은 1차적으로 심장으로 보시면 돼요. 심장입니다. 이걸 심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새 심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바뀌고 그래서 피가 완전히 바뀌면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더구나 새 영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피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장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6장 28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37절에 38절에는 그 땅에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엄청난 그런 인구가 그 땅에 존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나오는 말씀은 과거에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히 부흥 강사들이 부흥회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말 그대로 어떤 상태에 놓였냐? 죽은 뼈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1절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말 그대로 환상을 보게 해준 거예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 골짜기, 뼈가 가득 찬 그런 골짜기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사이로 한번 지나가 보라고.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고 그 뼈들이 바싹 말라서, 여러분 한번 중동지방을 가서 보세요. 거기다 시체나 이런 걸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살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 모든 게 다 사가버리고 뭐만 남아요? 뼈만, 말라버린 그런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뼈가 있는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시냐? 사람의 아들아, 내가 지금 이 많은 뼈들을 보고 있는데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겁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자, 4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을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내 말을 이 뼈들에게 전달하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당신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가스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다 죽어 있어요. 살갗이 없어요. 살이 없어요. 심장이 뛰질 않아요.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살갗이 덮이고 살이 솟아오르고 말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7절에 에스겔 대언자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대언을 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무슨 얘기예요? 뼈가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에 뼈가, 제가 뭐 숫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백 개 뼈가 있는데 이게 골짜기에 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면 뼈가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 흩어진 뼈들이 하나하나가 다 원래 그 상태대로 그 사람마다에 맞는 뼈로 이 각자가 다 다가오면서 그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8절에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까지 그들을 덮었으나 아직 숨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 전 세계에 있는 내 구석에 있는 모든 그 바람, 그 모든 바람으로부터 이 숨이 와서 이 숨 죽인 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이 살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에스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10절에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다 지금 쓰러져 있었는데 자기 발로 서서 하나님의 커다란 군대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한번 에스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저 땅으로 돌아가요? 이런 거 안에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뼈들 가운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줄 때 이 뼈들이 일어나서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광경이었겠어요. 하나님이 해석을 또 해주십니다. 11절에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뭐라고 돼? 이스라엘 온 집이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다. 열두 지파예요.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다 끊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간다. 이거 한국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자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전 세계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데, 그렇죠? 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그런 일,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1948년 5월에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어느 땅에 두어요? 이스라엘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뭐가 없냐? 숨이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 아직 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살까지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아직 숨이 없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불신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동성애 집회가 어디에서 열려요?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서 매일같이 열려요. 저런 악한 일들을 하는 악한 존재로 지금 저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저게 회개하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절에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때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저들을 완전히 섬멸하러 갈 때 이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점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저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펴본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느 사람에게?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절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3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성경주의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지만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된 거예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과거에 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 3절에 에스겔아,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몇 가지에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나 태어나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수태가 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수태가 돼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 무궁토록 죄와 함께 둘째 사망의 위험을 당할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이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물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는 한 마귀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죽어있는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이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 있어요. 마른 뼈처럼 말라서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 톡 하고 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땅에서 한번 태어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에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게 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에스겔 골짜기 뼈처럼 말라붙었지만 살까지 다시 붙고 숨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이런 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 십자가의 예수님만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개인에 대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능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능력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은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제게 손자가 하나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돼가니까 요만하게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만하게 됐어요. 이만하게. 조금 지나서 20살이 넘어가면 이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뭐냐?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 태어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나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자신이 생각을 해봐도 나는 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묻는 질문,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내가 처음에 성령 침례를 받고 이렇게 뜨거운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를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일을 주님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인가, 이걸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을 때는 성령 침례를 받는 거고, 구원 받은 이후에 자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고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그런 분들 향해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누구나 다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같은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어느 때가 되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암병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면증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병이 있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여러분 담대함이 아닙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 영어로 confidence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6절에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우는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병에서 일어나는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에스겔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 왕조 500년을 지나면서 왕과 양반들의 중화사상 그리고 폭정으로 인해서 이 조선 말기에 가서는 거의 전 국민의 50%가 노비가 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소나 말보다도 값이 싼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악한 일이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 땅, 이 한반도 땅에서 지금부터 100년, 150년 전에 발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을 의지하면 지금 중국은 이집트처럼 우리를 찌르는 그런 존재예요. 지난 5천 년 동안 누구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나라가? 중국 때문에. 특히 지금은 중국 공산당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여러분. 예, 예, 일본은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중국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을 의지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우린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른 뼈처럼 거의 죽은 상태로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잖아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 두 개를 이 일본에 떨어뜨리게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원자폭탄 두 개 투하해서 일본이 손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겁니다. 살 수가 있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자유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속박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국가도 살리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이야기를 멀리 이스라엘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제 36년 거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누구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성도 이승만을 통해서 1948년 8월 15일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God of Liberty, 리버티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고 3년 뒤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건국을 부인한 자들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된 겁니다. 1919년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경에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년 뒤에 6.25 사변이 생겼어요.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그 유엔군 군사를 데려다가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해방의 자유를 지켜주셨어요. 그 뒤에 박정희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그런 대통령이 출연해서 이 한반도 땅에 있어서 5천년 그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결국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 부끄러운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좋은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진 이런 나라를 폄하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어요. 지난 30년, 40년 동안 먹고 사는 것이 풍요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나라가 공산화되기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다시 들려와요.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뼈입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는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 가능하냐? 교회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체계, 이 진리체계만 공산주의자를 섬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동성애, 낙태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리가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서 탈취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바로 해방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유, 언제든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 이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체제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으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 잘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이들 사상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우리도 사상교육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몇 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공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주님께서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우리 아이들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방의 자유로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그 일이 1945년 8월 15일에 생겼어요. 1945년 5년 15일,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속박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주여,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다시는 그 속박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속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영원무궁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오른쪽의 가치를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남아있는 이런 우리, 아무 힘이 없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이 앓고 있는 이런 병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저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